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락. 1월 1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네, 김지아 기자 얼마 전에 성공리에 데뷔 방송 잘 치러내셨죠?
네, 주변에서도 그렇고 듣똑러분들도 너무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제 어깨가 조금은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아, 정말요?
네.
아, 얼마나 올라갔을까? 네, 앞으로도 세계는 지아 좋은 방송 많이 들려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채용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듣똑라가 브랜드 마케터를 찾고 있습니다. 듣똑라의 SNS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SNS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담당 업무고요. 온오프라인 프로모션과 캠페인 등을 기획하고 제작해서 이 듣똑라라는 브랜드를 더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실 분을 찾고 있어요. 뭐 신입, 경력 다 무관하고요. 1월 23일 자정까지 지원자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방송 설명에 채용 사이트 링크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 방송 들어가 보죠. 오늘 다룰 뉴스 주제는요, 바로 여성가족부 이야기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론이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됐는데요. 근데 조금 기시감이 들어요. 네.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당장 작년에도 여가부 폐지론이 한 차례 부상한 적이 있어서 듣똑라에서도 저희끼리 이 주제를 다뤄야 하나, 다루려면 어떻게 다뤄야 하나 좀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때가 되면 어김없이 여가부 폐지론이 등장을 합니다. 올해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딱 올리면서 그 불씨를 다시 당겼고, 국민의힘에서 현재 여가부 해체론을 강력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여가부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되는 주요 이유로는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다, 각종 여성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며 정권 눈치 보기를 해왔다, 다른 부처에 비해 크기도 작고 이미 유명무실한 조직이다, 뭐 이런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주장과 의혹들 속에서 팩트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봐야 할 본질이 뭔지 짚어봐야겠죠.
네.
여가부가 이렇게까지 매번 공격의 대상의 이유는 뭔지, 그리고 여가부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의미가 있는 부처인지 차근차근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도움 말씀 주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신경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워낙 또 사회 참여에 또 적극적인 사회학자시면서 여성학자 중에 또 한 분이시기도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김지아 기자가 사회부 있을 때 자주 코멘트를 요청드렸던 교수님이, 네, 신경아 교수님이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제가 수시로 좀 교수님을 귀찮게 해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 멘트를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계시고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2019년에는 한국여성학회 회장으로도 계시고, 이렇게 좀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고 뭐 이러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궁금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제가 좀 적극적으로 살았네요. 저는 이제 연구자지만,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여성이잖아요.
네.
그리고 시민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여성이 행복하게 살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사회예요. 그럼 이 조건을 좀 바꿔보고 싶다. 저뿐만 아니라 보니까 주변에 제 친구들 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제자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정말 평등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사회적인 좀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 카드가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부상을 했어요. 요즘 여가부 폐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주장들을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심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착잡해요. 네, 어쩌다가 여가부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러니까요.
따져보면 이제 여가부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 여가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표 상품으로 해서 성평등 이슈를 좀 공략을 해서 뭔가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정치공학적인 어떤 전략인지, 그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을 겁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여가부가 뭔가 문제였다면 그동안 너무 일을 잘 못해왔다든지 여성의 요구를 뭐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든지 그렇다면 그 문제를 진단을 하고 처방을 찾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무조건 폐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의 예를 들면 교육부, 기재부 이런 데서 일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폐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폐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가부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또 더 해야 되는지를 진단해서 처방을 찾아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가부 1년 예산이 2022년에 여가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1조 4,650억 원이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 이 정부 지출 대비 0.2% 정도만을 집행하는 미니 부처예요. 이 미니 부처가 왜 이렇게 정말 동네 북이 됐는지 여가부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얼마나 합당한 주장들인지를 팩트체크를 차근차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력도 한 270명 정도?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교수님, 이 여성가족부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부처인가요? 보통 우리가 여가부라고 했을 때 뭔가 여성만을 위한 일을 하는 부처인가라는 이미지가 그런 것들이 또 폐지의 어떤 이유들로 작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팩트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팩트체크 들어가 보면 사실 홍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 홈페이지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일단 예산이 너무너무 작죠. 이제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하냐 보면 눈물이 없습니다. 여가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예산의 60%는요, 가족 사업이에요. 대표적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업이 아이 돌보미 파견 사업입니다. 아이 돌보미가 뭐냐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운 가정들, 아이가 아주 어리거나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이나 또는 뭐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집에 있으면서 영유아, 특히 영아의 경우에 아기를 돌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정으로 돌보미를 파견하는 그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이제 여가부 예산의 대다수여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 돌보미 파견 사업에서 가장 첫 번째 수혜자는 누굴까요? 아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데 나 혼자 아기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적절한 어떤 지식과 훈련을 가진 그런 그 돌보미 선생님이 오셔서 봐주는 것. 아기가 첫 번째 수혜자고요. 그 아기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전혀 구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엄마 아빠겠죠.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하기가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정말 가족 사업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족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거 다 모두 가족이고 거기는 대상이 아동, 또 뭐 여성, 남성 모두 노인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성 가족 사업이에요. 두 번째 큰 꼭지가 청소년 사업입니다. 아 물론 그 전에 한부모 가족 사업도 있고요. 한부모 가족도 특히 그 수혜자가 아이들이 많거든요. 모부자 가족 지원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또 사는 아이들도 많아져서 전혀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꼭지가 청소년 사업인데요. 전체 예산의 약 한 18 내지 19% 정도입니다. 2,716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로 청소년을 위한 거죠. 물론 여성, 남성, 청소년. 뭐 예를 들면 방과 후 돌봄을 한다든지 학교 밖 청소년 굉장히 위험한 상태잖아요. 이런 청소년을 돕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여성 권익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성의 이익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여성 인권 지원 사업이고요. 사실 또 이게 여기 예산이 전체 예산이 약 한 9%, 10%가 안 되는데 이런 겁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 물론 90% 이상은 여성입니다만 남성도 있을 수 있어요. 점점 더 하면 10대 혹은 어린 그 아동, 남성 아동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폭력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여성이 대다수가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뿐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그 비난을 받고 있는 여성 성평등 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7%밖에 안 돼요. 천억 원이 좀 넘는데 이건 뭐냐. 그럼 여성에게 돈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평등 교육 사업. 학교에서도 성교육하지 않습니까? 성교육은 여성, 남성 모두에게 필요하죠.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여성과 남성이 소통하고 정말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성평등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보시면 여성만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가족과 아동, 청소년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도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부의 영역을 조금 살펴보니까요.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지게 됐더라고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지도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탄생하게 된 정부 부처였나요?
이것도 또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여성부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네. 제일 먼저 시작된 건 1980년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80년대 말요?
노태우 정부라고 해요. 노태우 정부에서 정무 제2장관실을 만들고 거기서 여성가족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이나 가족은 뭐 보수나 진보를 가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죠, 사실.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1987년에 민주화가 됐고 그 이후에 1990년대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합니다. 소위 이제 법이 만들어져요. 80년대 말부터 뭐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또 성폭력, 가정폭력, 또 성희롱 예방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는데 90년대는 정말 열심히 법을 만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집행을 하고 현실을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전달하고 법을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전달 체계라든지 집행기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책임질 기구가 바로 여성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성부였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것이 여성가족부로 확대가 되고 왜 확대가 됐냐면 여성부 너무 작으니까 아무 힘이 없어서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가족 업무가 같이 가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이제 미니 부서로서는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서의 체계를 여성가족부의 체계를 갖추게 됐죠.
그럼 당시에도 좀 말들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여성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고 예를 들면 호주제가 폐지된 것이 이제 참여정부 들어와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성들의 상황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폭력은 여성에게만 나쁜 게 아니라 그 가정폭력의 피해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보면 청년들의 한 30% 정도, 20대 청년들 30%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가정폭력 방지법이 1990년대 말에 가장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저항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단위의 기구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다. 가장 취약한 아동을 위해서라도 뭐 그런 또 성매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당시 이제 부로 이렇게 승격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은 부로 승격된지만 이제 횟수로 22년 차 정도 된 조직인 거네요. 여가부의 지난 20년간의 시간은 어땠는지도 조금 궁금한데요. 정권이 조금 달라지면서 여가부가 쪼그라들었기도 하고 조금 전면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황금 시대를 보냈죠. 대표적인 것이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호주제가 폐지된 것.
네.
이 호주제 폐지는 40년 동안 여성계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뭐 기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호주제 이런 겁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는 다 아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 할머니가 같이 엄마랑 아기랑 살아도 할머니가 아니고 그 세 살짜리 이제 손주죠. 아들이 세 살, 갓난 아기라도 그 세 살짜리가 호주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런 겁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인데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뭐 남편의 이제 그 유체 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고 그럼 이제 남편 밑으로 들어갔다가 호주 결혼을 하면 나와야 돼요. 이혼하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야 돼요. 친정으로. 근데 친정에서 남동생이 안 받겠다는 거죠. 누나가 그 당시만 해도 이혼한 누나가 내 밑에 들어오면 나한테 내가 결혼하는데 나쁘다. 이 여성이 이혼을 한 여성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호주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가. 창안을 해서 자기가 일대 호주가 되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폐지가 되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제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폐지를 시키려고 했으나 폐지는 안 됐고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낙태죄. 과거에는 그냥 문서에도 있었지만 아무도 사실 신경을 안 썼죠. 그게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근데 갑자기 낙태죄를 끌어올려서 처벌을 하겠다. 저는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아마 신문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그 10대 여성들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낙태를 아주 뒤늦게 하게 돼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안전한 시술을 받았는데 수백만 원을 들여야 된다든지 안 되면 심지어는 막 중국에 간다든지 한국에서 못하니까 이런 사실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또 이명박 정부에서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네.
그것에 비해서 이 대통령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밑에 그 관료사회가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 진전은 그때 CCTV 열심히 달고 뭐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넘어와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셨죠.
그렇죠.
대통령은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하셨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이 금방 안 나오시는
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딱 그냥 이렇게 써요. 거기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에 너무 한호를 했고 그것이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가는 건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페미니스트라는 건 절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기회가 있다면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너무 젠더 규범에 성역할 규범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 뭐 그 정도 얘기예요.
네.
누가 누굴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페미니즘은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뭐 어떤 성과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야당에서는 이제 이 여가부 폐지론을 훨씬 더 강력하게 들고 나와서 이게 현실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정치화된 것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가부는 정말 다른 부처에 비해서 진짜 터무니없는 루머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어렸을 때 막 조리퐁을 뭐 여가부에서 맞아. 금지 요청을 했다. 그게 여성 성기와 닮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뭐 곰돌이프 캐릭터가 바지를 안 입고 있다라는 이유로 뭐 상영 금지를 요청했다. 뭐 이런 막 소문도 있었고 뭐 그리고 뭐 게임 셧다운제 이런 도입도 사실 여가부가 다 이제 진행을 한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해와 루머들이 참 많았는데. 근데 뭐 알고 보면 뭐 조리퐁이나 곰돌이프는 뭐 정말 그냥 루머 그 자체였고 게임 셧다운제도 이명박 정부 때 국회가 주도해서 도입을 한 제도였고 주무부처가 이제 여가부가 된 것뿐이었는데 정치화가 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들에 많이 시달리는 부처가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 관련된 연구원들은 뭐라고 진단을 하고 있냐면요.
네.
이제 시작은 군가산점제 폐지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1999년에 이제 위헌 판정을 받고 2000년대 들어서서 폐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좀 화가 나죠. 그런데 당연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성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20살밖에 안 된 나이에 군대에 가서 너무 이게 최근에 DP 그 드라마도 나왔지만
드라마.
예. 사실 제가 그걸 보고 물어보니까 남성들이 상처,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자기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가산점제가 폐지된 것은 법적으로 맞는데 그러면 남성들이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한 분노, 괴로움, 또 거기서 겪는 고통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걸 다뤄야 되는 해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국방부예요.
국방부에 있겠죠.
국방부예요.
네.
근데 국방부가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군대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든지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해결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가끔 부활론을 피는 거죠. 가끔씩 군가산점제를 다시 되살리겠다. 이렇게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사실은 폐지를 했으면 그다음에 군대 그 문화를 개선하고 단축하고 사실은 여성학자들은 참여정부 때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모병제 준비를 하자. 청년 남성들이 모두 뭐 우리가 걸어가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다 무기 전자 무기로 싸우는 시대인데 남성들에게 억지로 끌어올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국방부가 청년 남성들의 군 복무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나 분노를 충분히 수행해서 그 군 복무 조건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국방부는 폐쇄적인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살이 여가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가부 때문에 군가산점제가 폐지됐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군가산점제 폐지될 땐 여가부가 없었을 때예요. 1999년에 아, 위헌 판정 받죠. 그리고 2001년 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없을 때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여가부가 대응을 잘 못하는 이유가 아까 홍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3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정부 부처는 부가 있고 처가 있고 청이 있고 그 밑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여가부는 위원회보다도 작아요. 어떤 큰 위원회는 인원이 1,000명도 돼요. 그런데 여가부는 네. 지금 300명이 안 되잖아요.
명목상 이름은 부처긴 하지만 그렇죠. 그 구묘를 따져봤을
그냥 위원회예요 때는. 지금도. 근데 딱 하나 차이는 뭐냐면 장관이 장관을 해서 국무회의를 들어간다. 네. 그런 정도지 전혀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산도 문제지만 사람이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 200한 300명이 안 되는 그 인력이 무슨 일을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오롯이 이제 군대 문제, 게임 셧다운은 청소년 위원회를 오면서 이렇게 되어 버린 건데 네. 사실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다 뒤집어 쓰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하게 대응할 인력도 없는 거죠. 왜냐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쯤에서 한번 제가 여가부를 둘러싸고 나오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했고 하나씩 한번 좀 부러뜨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 주장은 요새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고 있는 주장인데 여가부가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어떤 세력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남성 혐오란 말이 성립할 수 있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누구를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게 혐오는 아니고요. 이제 혐오에 대한 좀 그 국제적인 정의를 보면, 그러니까 주류 집단이 그 소수자 집단에 네. 대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너희들은 꺼져 이거죠. 너희들은 무엇이 잘못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필요 없어 이런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감정인데, 네. 전 지금까지 남성 혐오라는 그라고 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런 현상을 한국 사회에서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뭐 어떤 특정한 사이트나 어떤 소수의 집단들이 그럴 수 있을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그런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상으로 남성이 사라져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이제 그 여가부가 이런 오명을 갖게 되었는가? 할당제죠. 잘 아시다시피. 근데 할당제라고 하는 건 이것도 좀 오늘 제가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할당제 얘기하면서 여가부는 여성 우대 정책을 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발 여성 우대란 말 쓰지 말자. 여성 우대 정책의 기원이 언제냐면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것도 1980년대예요. 8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면서 제조업, 소위 공장이죠. 공장, 그러니까 제조업에 근데 여성들이 인력이 없는 거죠. 다 대학을 가고 그전에는 왜 중학교, 고등학교만 하고 다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에서 여성 인력 값싸고 일을 잘하는 인력을 못 구하니까 80년대 말에 고용노동부가 무슨 정책을 펴냐면 기혼 여성 우대 채용 정책을 펴요.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하루에 막 10시간씩 일을 하죠. 야업도 하고 잔업도 하고 근데 기혼 여성들은 가정이 있고 아이를 키우니까 8시간만 일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잔업을 안 시키겠다. 여성을 우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성 우대 정책이란 말을 노동부가 써요. 네.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써서 심지어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여성 우대 정책이란 말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쓰지 마라. 우리는 우대받고 싶지 않다. 네. 평등하게만 해야 돼. 우대 싫어.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할당제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그 원래 기원은 적극적 조치인데 affirmative action인데 정확한 명칭은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예요.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을 때 여성뿐만 아니라 뭐 특정 소수자 집단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재미있는 것은 참여정부 이미 이제 노무현 정부 20년 전이죠 거의 그때 이미 할당제란 말 쓰지 않고요 양성평등 여성도 아닙니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로 바꿨어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갔, 그러니까 8년 초까지 갔죠. 이때 이미 바뀌어서 어떤 한쪽 성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60% 이상을 갖지 않도록 하자. 지금은 아시다시피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남성이 양성평등 채용 목표자의 수혜자가 되고 있죠. 네. 시험을 여성들이 축도록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이 좋으니까 이제 거기 추가로 남성들을 더 뽑는. 그래서 지금 이 할당제 이런 거 폐지하면 남성들이 더 손해예요. 이 부분을 좀 잘 아시고 계산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가부가 각종 여성 시민단체에 무분별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많은 여성 시민단체는 이제 여가부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독립을 과도하게 주장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인력을 못 구해요. 왜냐하면 월급을 못 주니까요. 네. 예를 들면 전국의 시민단체랑 진영을 가리지 않고 수만 개가 정부 부처에 다 소속돼 있어요. 뭐 보건복지부 있는 기구도 있고 문화예술부도 거기 보면 남성 여성 다 있죠. 그쪽 그 일반적인 시민단체하고 비교하면 전혀 여성단체에 대한 그 지원이 많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또 여가부 폐지론자들이 하는 주장 중에 하나인데 여성가족부가 무려 35조 원에 달하는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가부가 집행하는 예산이 아까 1조 한 4천억 원 정도 됐는데 35조 원에 달하는 이 성인지 예산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또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네. 국가재정법에서 나오는 건데 이 성인지 예산이란 여성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여가부는, 여가부에서는 뭐 사업을 몇 개, 37개 정도 하지만 네. 전체 정부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서 이 성인지 예산이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 건데 목적은 이겁니다. 정부 부처 예산은 사업의 효과가 특정 성에게만 쏠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네. 여성에게만 하거나 남성 아니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가자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역을 보면 사업의 내역을 보면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뭐냐면 여성의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건 뭐냐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네.
이거는 피해자 지원을 해야 되겠죠.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성폭력 피해자는 뭐 디지털이건 아니면 오프라인이건 지금은 여성이지만 남성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피해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성에게만 막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두 번째 간접적인 건 뭐냐면 이게 대부분인데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은 그걸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시행해서 그 효과가 그러니까 결국 그 사업의 수혜자죠. 수혜자가 여성 혹은 남성에게 너무 치우치지 않게 계산을 하는 그 분석의 대상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사업 예산 자체가 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된다는
그래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무 네. 불균형하게 될 것 같다. 아니면 이 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큰데 성별로 불균형하게 가는 것 같다. 어떤 이제 정당한 취지 없이. 그러면 성인지 예산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별 효과가 불균형하지 않다. 그럼 뺍니다. 계산하기 위한 거지 성별 효과가 균등하게 나오면 타당하면 그냥 빼요. 거기서 네. 빠집니다. 그러니까 성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대상 사업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이 35조 원을 따로 뭐 집행하는 이야기 그게 전혀 아닌 거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여가부가 어떤 권력형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정권 눈치 보기식에 좀 미온적 태도를 취해왔다라는 지적이 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정부 관계자가 아니니까 일부 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작년에 서울시 이제 그 박원순 시장 사건 때 여가부가 굉장히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취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해야 되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장관을 포함한 여가부의 판단 착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성들의 지지를 이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고 나서 정영호 장관이 취임하면서 국회에서 그 인정을 했죠. 여가부의 대응이 잘못됐다. 그건 사과한다. 그래서 잘못되고 지금 현재의 장관은 여가부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작년 한 1년 동안 임기 동안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제도나 정책들을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
그 효과는 2, 3년 후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여가부가 제 궤도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하고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받고 있던 이 오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잠깐 저희 공지사항 듣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가부를 성평등을 위한 부서로 잘 만들려면 어떤 논의들이 정말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잠깐 공지사항 듣고 오겠습니다. 듣똑나이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 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음악 플랫폼 플로에 나가고 있는 듣똑나 오리지널 콘텐츠 듣똑나이 W, 듣블류 계속 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 또 나갈 예정인데요. 이현 기자가 AMD의 CEO인 리사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의 진행자 홍상지, 김지아 기자 그리고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님과 함께 때마다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여성가족부가 정확히 뭘 해왔고 뭘 하고 있는 부처인지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지위에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짚어봤을 때는 여성가족부와 아니면 그와 비슷한 부처의 필요성 자체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얼마나 이 역할을 잘 수행해왔나 이거를 되돌아봤을 때는 방금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사실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은 여가부의 역할과 역량에 있어서 제일 아쉬운 점은 또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여가부가 자기 정체성, 위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가부는 굉장히 어려운 조직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여가부 폐지하라고 계속해서 하니까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성평등한 사회에서는 굳이 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대내적으로는 정부 부처 안에서 어쨌거나 저희가 보기에 정부 부처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사안이 그래 그건 하긴 해야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늘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 내에서의 위상도 약하고 여가부가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든지 이게 좀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약한 부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상과 정체성이 약합니다. 그 부분을 바로 세워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전문성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일반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보죠. 네. 그리고 뭐 장관이나 뭐 차관이나 또는 이제 국장급에서 외부의 전문가를 충원을 하는데 수가 한두 명에 불과해요, 장관배. 그러니까, 그 여성 정책에 혹은 성평등 정책에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충원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방향을 잡고 갈 것이고 그러면 그 일반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업무를 충실하게 같이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그 보시다시피 청와대 비서 조직을 보면은요. 여가 비서관은 굉장히 지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여가부가 장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목소리를 가지고 끝까지 여러 가지 대내외 반대 여론에 맞서서 밀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위상과 정체성을 강화하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 예산은 그렇게 하면 따라오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오히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여가부의 입지가 너무 좁고 업무도 뭐 다른 부처의 업무와 중첩되는 게 많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지부라든지 뭐 교육부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여가부를 해체하고 그간 여가부가 써온 예산과 업무는 다른 부처들이 나눠서 담당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또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모든 질문이 다 너무 중요한데요. 네. 정말 똑똑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좀 아마 익숙하지 않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는 여성이 정책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한다. 두 번째는 여성의 관점, 성평등의 관점이라고 하는 정책의 기조예요.
네.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접근 방식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많이 노력을 하지만 아무래도 뭐 국회든 행정부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다 남성의 관점이니까 사법부에서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재판에서 성인지 관점을 도입한 게 불과 몇 년 전 아닙니까? 그 전에는 문제 의식이 없는 거죠. 그냥 이상하다. 왜 이럴까? 이 정도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여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이제 찾고 그다음에 그 여성의 관점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돌봄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아이를 키우고 노인을 돌보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이거 정책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그냥 병원에 가면 되지. 집에는 여자 엄마들이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다 맞벌이하고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확인했죠.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돌봄이라고 하는 그 정책의 영역 자체를 이렇게 찾아냈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도 하고 성폭력.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그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남성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군대 내 성폭력 심각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지만 남성의 성폭력도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좀 해소가 됐는지 아세요? 해결이 됐는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가.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때는 이제 남성들이 그 제대할 게 얼마 안 된 이 사람이 신임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내무반에서 한 10명 이상 같이 잠자고 기거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젊은 이제 새로 막 들어온 신참한테 이제 무지막지한 성폭력을 행사하고 옆에 사람은 그냥 박수치고 보고 이것을 가장 의미 있는 보고서를 쓴 사람이 권인숙 의원이에요. 권인숙 의원이 미국에서 성폭력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교수로 있다가 한국에 와서 군대 내 성폭력을 다뤘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보고. 그 이전에도 군대 내 성폭력은 늘 있어 왔어요. 남성이 남성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아 그거 그냥 애들끼리 장난하는 거지. 좀 심했어. 라고 넘어갔다면 성폭력이 우리의 어떤 성적인 어떤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인간의 자존감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들고 공격하는 것인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가를 여성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들이 있었고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관점, 여성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문제들. 또 하나 그 밖에 여성과 남성의 소통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몇 가지 얘기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출산 장려란 말을 쓰잖아요. 지금도 정부 부처에서 출산 장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이 너무 싫어요.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내 것인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싫으냐. 1960, 70년대 지금 이제 젊은 여성들의 엄마 세대죠. 어머니 혹은 할머니 세대. 그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게 하기 위해서 산아 제한이라고 네. 하죠. 그냥 농촌에서 길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아주머니를 붙들어서 그 복강경 수술이라는 걸 막 싸그레 수술을 시켜요. 네. 온갖 이제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수술을 하면서 여성의 몸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이제 억압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젠더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뭐 싫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거죠. 적어도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에서 아무리 아이를 낳는 것이 필요하다라더라도 그것이 여성과 남성의 삶을 행복하는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성평등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얼마 전에 2016년인가요? 5년인가? 행안부에서 가임기 여성지도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네, 네. 만약에 지금 하는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을 보건복지부나 행안부나 뭐 문체부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성을 괴롭힐까. 또 작년에 좀 난리가 났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임신하고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 대한 지침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제 아이를 낳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네. 남편의 옷과 양말은 뭐 잘 해서 서랍에 개켜놓고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여성의 눈으로 보고 그 여성에게 필요한 그 정책들이나 관점이 없이 그냥 보건복지부, 문화부, 뭐 행안부에서 대상으로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왜곡과 오류가 발생하고 그것이 결국 여성들을 더 괴롭히겠고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이것은 다른 부처에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시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 어떤 뭐 예산을 집행하느냐는 그게 여성을 지원하는 것과는 완전 별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수혜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뭐 그게 아이가 될 수 있고 노인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여성가족부가 있어서 여성에 대한 뭔가 지원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되게 단순한 오해가 불러온 그런 지적들인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름에서 오는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의 부처 명칭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처 이름에 여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으니까 이름을 바꾸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가부에서조차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정의당은 청소년 가족 기능을 떼어내되 성평등부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강화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냈어요. 이재명 후보 측은 여가부의 이름을 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부처의 명칭을 바꾸는 게 실제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많은 토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연구 학술적으로는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갈 때는 기본적인 그 사회적 발전이 좀 돼야 성평등 네. 수준이 높아져야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그 정도로 성평등 수준이 높아졌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성의 상황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여성을 떼가지고 성평등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근데 저는 양쪽 입장을 잘 다 들어봐야,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공격에 의해서 떠밀려가면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정말 이제 부서의 이름이나 정체성을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이동할 만한 시점이 되었는지. 또 하나는 성평등으로 바꾼다면 성평등 뭐 가족부가 되었건 성평등 땡땡부가 되었건 성평등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이 정말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논의가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나라들에도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성가족부는 한국 말고 다른 데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나라들에도 이렇게 여가부처럼 성평등 관련 업무를 하는 부처나 기구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참 여러 가지 그 체크해야 될 게 많구나. 네. 가짜 뉴스가 더 많은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어떻게 통계를 내냐에 따라 참 다르긴 한데 워낙 그 제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2020년 5월 기준으로 유엔 자료를 보면은요. 네. 전 세계 97개국에 여성이나 성평등 이름을 붙인 장관급의 부처나 기구가 있어요. 또 조금 시점을 최근으로 해서 2021년 7월에 OECD 38개국에서 OECD 국가만 아닙니다. 보면 독일이나 뉴질랜드나 캐나다 등 20개국의 장관급의 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미있는 얘기.
네.
성격차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젠더간의 격차인데 제일 좋은 나라가 최근 21년을 보면 1등이 격차가 제일 적은 거죠.
네.
아이슬란드, 2등이 핀란드. 3등이 노르웨이인데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평등센터가 있고요. 2등인 핀란드에서는 특임 장관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3등인 노르웨이에서는 문화평등장관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격차 지수 4위인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여성부가 있고요. 독일과 같은 경우는 11위래요. 11위인데 우리나라는 저 너무 끝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고요. 독일에서는 가정, 노인, 여성, 청년부가 부가 있고 여성 이름이 들어가고요. 이제 캐나다 같은 나라가 24위 정도 되는데 여성 성평등 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100위 저 밑으로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뗀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사실 이제 백래시 부분이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백래시를 요즘에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백래시는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이런 부처들에서도.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백래시라는 책이 나왔고 그 네. 1990년대 초반에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성 운동이 활발했고 그것에 대해서 80년대 90년대 이제 백래시가 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막 장난 아니에요. 페미니즘 때문에 여성이 불행하다, 뭐 결혼을 못해서 불행하다, 뭐 이런 굉장히 여러 지금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이제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이건 필요하다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노르딕 국가라 하더라도 덴마크하고 스웨덴 상황이 달라요. 스웨덴은 정부가 아예 페미니스트 정부다라고 하고 정책을 굉장히 성평등하게 펴나가는데 덴마크는 계속해서 그 미디어에서 뭐 성평등 이상하다, 뭐 남성 역차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육아휴직을 쓴다든지 남성들이 그 일과 돌봄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유도 남성들은 훨씬 더 덴마크에서 적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에게도 안 좋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남성들이 괜찮다, 평등하다가 스웨덴에 뭐 라떼빠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성들의 삶의 조건도 스웨덴이 훨씬 좋아요 덴마크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백래시는 끊임없이 있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이것을 가져가는가. 저는 늘 주장하는데 국민들의 입장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가 그 모든 사람의 얘기를 똑같이 반영할 수는 없고 어떤 것이 민주적인 거냐, 어떤 것이 평등하고 자유롭냐. 그러니까 남성도 자유롭고 여성도 자유롭게 평등하게 사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 그걸 선택하고 정부가 정치적인 리더십이 그것을 꾸준히 그 관철해내는 것이 그게 사실 책임이죠, 그들의.
네. 네, 오늘 교수님과 쭉 이렇게 여가부에 대한 팩트체크부터 해외 사례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조금 웅장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가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다. 한국이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뭐 10위권에 들어왔다. 또 최근에 그다음에 넷플릭스 뭐 제가 어제 그 뭐 돈 룩업 뭐 이런 드라마 네, 영화를 네. 봤는데 거기도 한국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나왔을 텐데 그 언급에서 뭐 한국이 그때 언급이 되게 좋은 의미에서 이제 한국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세계적인 위상의 어떤 그 강화가 됐는데 한국이 가장 약점으로 잡힌 게 사실은 우리가 좀 글로벌하게 보면 성평등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 잠깐만 드릴게요. 아까 웅장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본이 지금 네. 저희가 보기에는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좀 강하게 네. 말씀이 약간 추락하는 느낌이 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05년, 2000년대 초반에 그 아베 수상이 첫 번째 그 임기를 가졌을 때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 일본 자기네 교과서에서 빼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가면서 성평등 운동을 완전히 그 억압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성운동이 제대로 이거를 이렇게 백래시를 막아내지 못해서 일본은 여성운동이 대단히 취약해졌어요.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선진적이고 한국을 많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좀 모범적인 국가가 되려면 스웨덴의 길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평등이 이건 반드시 넘어가야 될 반드시 우리가 수능 보려면 국영수 해야 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평등의 가치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청년 세대의 문제죠. 지금도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40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젠더 문제 갖고 이렇게 고민 안 하는데 특히 20대가 문제인데 저는 여기에 젠더와 세대의 문제 같이 엮여 있다고 봐요. 또 계층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이제 살기 힘든 세대죠. 네. IMF 이후에 경쟁만 주입받아 왔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세대 간의 그 어려운 문제를 젠더라고 하는 여성에게 이렇게 딱 화살을 돌려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해 버리려고 하는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것은 남성에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성을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 남성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보고서들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자유로울 때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청년 세대를 이렇게 분노로 몰아가는 것은 청년 세대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청년 세대를 위해서라도 젠더 문제가 젠더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협력해서 한국 사회를 좀 더 이렇게 민주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렇죠. 그 싸움을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부추기고 있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들고요.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사실 과거에는 좀 밀려왔잖아요. 일단 경제부터. 뭐 일단 뭐 이거부터 이렇게 해서 항상 좀 뒤로 밀려왔는데 그러면은 여가부는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굉장히 성평등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으면서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일단 여성과 남성들의 요구를 좀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워낙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10년 전 그 이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이 여성과 남성들의 또 상황, 또 실제로 보면은 좀 조건의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욕구의 변화도 있고. 이게 객관적인 현실도 변하지만 욕구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갈등이 더 심각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과 남성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인지적인 어떤 솔루션,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렇게 집행을 해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정치권에 흔들리지 말고 밀고 나가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정영희 장관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실험들을 해서 정책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경력단절 되고 난 다음에 그거 해서 뭐 세일센터 해서 물론 필요는 합니다만 한계가 있잖아요. 예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 5월에 처음으로 그 경력단절 여성 그 지원법에 예방 조항이 하나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실행을 해야 되겠죠. 고용노동부가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고용노동부의 노동 관련과 모든 걸 고용노동부가 가져갔는데 정년단지 여성은 아, 그럼 여자가 결혼하고 힘들어서 들어가나 보지.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가부가 끄집어내서 경년단지 여성 예방해야 돼. 끊임없이 요구해서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조항이 하나 딸랑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 그런 여성들이 늘어날 때 전반적인 문제가 풀릴 겁니다. 경력단절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가부가 자기 스탠스를 잡고 그동안에 자기 위상을 찾으려고 마구마구 노력하는 시점에 네. 정치권의 공격이 들어왔는데 자기 위상을 찾고 정체성을 갖고 계속해서 그 사업을 정책을 추진해 가서 성과를 보고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뭔가 여가부가 꾸준히 쭉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또 기반을 다지는 게 또 되게 중요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똑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